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다른 것으로 채우길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온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할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에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혼을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삶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만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때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시대에 주는 도전은 참으로 귀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각 시의 저자들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발견한 보화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며, 즉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고 바라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시선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그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빈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왕궁의 삶들, 그의 전 삶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의 시선이 뺏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환경이 변하고 그의 모습이 달라졌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빈들에서나 왕궁에서나, 때론 왕으로 있을 때나 도망자로 있을 때나 실패할 때나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시온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다윗이 쓴 시편을 바라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바로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나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가 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바라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고 바로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오늘 하루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갔는가? 바로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나의 힘과 방패 되시며 요새 되셨던 그 주님을 자신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 중에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백성이란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를 뜻하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그 일을 내가 특정한 곳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모든 곳곳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어딜 가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도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기쁠 때에도 그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님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선포하기 원했을까요? 어제 묵상한 시편 9편 앞부분에 보면 역전하시는 하나님, 또 변호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요새의 하나님을 다윗이 추억하고 예배했다면 오늘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니,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교회 4,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를 기억하실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야 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들어가면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고 이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 한자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6살이 돼서 한글을 한참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이 저에게 볼펜을 가지고 오더니 제 손바닥에 무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는데 저는 아들이 제 손바닥에 무언가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고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적은 것을 평소 같았으면 에이 뭐지? 지워버렸을 텐데 제가 그것에 감동함이 있어서 지워지지 않게끔 살표시 주먹을 잡고 다녔습니다.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낙서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워지지 않도록 보시고 이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어도 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지내다 보면 바쁘게 지내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탄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미래형으로, 미래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 현재문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면 13절부터는 미래문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과거, 지난날에도, 현재에도,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면 사망의 문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 사망의 문에서 은혜가 부어지면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사람은 앉아 있을 수 없고 다윗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죠. 늘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도 악인들은 좋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죽음의 길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로 그들이 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가만히 보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알았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이 시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시인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와 거리가 먼 사람과 같죠. 그런데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추억하고 나니 자기는 자기 자신이 궁핍한 자로 가난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3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바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기를 모른다 하지 않을 거야. 자기를 가난한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다윗이 그 절절한 심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슬픔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고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주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이 예배 때 주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주는 헛된 안개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기도를 다 마친 다윗은 다시금 열방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나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을 마주했을 때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사 이 모든 것을 평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